이사야서 18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초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1950년 6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지요? 이렇게 훅 보면 우리 하나는 잘 모를 것 같고 리나는 알지요? 아, 잘 끄덕이는 게 한 박자가 늦는 거 보니까 요즘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한국에서 또 이거를 잘 안 가르친대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 줄 있지만 그래도 기억해야만 하는 날이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난 6.25 사변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왔던, 탱크 몰고 쳐들어왔던 그날을 6.25 사변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한국 전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기도 합니다. 외국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는 그냥 Korean War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쟁을 치르는데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남쪽에는 미국이 그리고 북쪽에는 소련이 주둔하면서 안정을 찾으려고 했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미군이 남쪽에 있다 할지라도 군사력은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딱 시작이 되고 나니까 그냥 아무런 해결 방법 없이 그냥 저기 어디 낙동강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에 대한민국, 이 남한을 도와준 나라 나라들이 있어요. 파병을 해준 나라가 있는데 모두 22개의 나라입니다. 22개의 나라가 파병을 해줬는데 그중에는 다 군사를 보내준 거는 아니에요. 16개 나라가 군사를 보내줬고 6개 나라는 의료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중에 아프리카에서 지원병을 보내준 나라가 두 개의 나라가 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그리고 에티오피아가, 이디오피아라고 하기도 하는 그 나라가 이제 군사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를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그렇고 우리가 많이 한동안은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생뚱맞게 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구수를 두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구수가 나라 이름인데 이 구수가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에티오피아에 관한 이야기예요. 1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를 중심으로 있는 여러 나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왔어요. 바벨론, 모압, 다메섹, 에브라임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18장에는 에티오피아 구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다음 주부터 19장과 20장을 통해서는 이집트에 관한 이야기, 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수와 애굽에 관한 이야기, 즉 에티오피아 와 이집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뭔가가 달라요. 물론 멸망의 이야기가 있어요. 심판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겨놓으세요.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슬프다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했던 이사야서 17장에서도 이사야가 에브라임을 놓고 이제 바라보면서 슬프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이사야의 애가 슬픈 노래라고 하는 작은 제목도 우리가 하나 붙여서 했어요. 오늘도 슬프다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지금 이 구스, 에티오피아의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놓고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가 슬프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이사야가 에브라임을 바라보면서 슬프다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조금 비슷한 것이 있어요. 에브라임은 어떻습니까?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야곱의 열두 지파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슬프게 보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 에티오피아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여러분 그 창세기 마지막 부분 50장 그리고 출애굽기 1장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이 이제 등장하고 요셉이 마지막으로 죽는 장면이 창세기 50장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재밌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큽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큰데 오늘날의 현대 아프리카의 지도를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에 있어요. 이집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수단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디오피아, 에티오피아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옛날에 고대 지도를 놓고 보면 애굽과 이디오피아 혹은 에티오피아라고 구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1장 8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굽에 반정이 일어나요. 반역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어요. 그 전에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까지 했잖아요. 국무총리까지 했을 때 그때의 애굽 왕은 요셉을 굉장히 잘 봤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고마워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 넘어왔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 히브리 사람들을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반정이 일어났어요. 애굽의 저 북쪽 지중해 쪽에 있는 애굽의 한 가문이, 한 왕조가 들고 일어나 가지고 요셉에게 가까이 해줬던 왕을 치고 쫓아냅니다. 몰아냅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쫓겨난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도망을 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게 에티오피아 구스예요. 그래서 이 구스에 관한 거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슬프다라고 하면서 이 구스의 상황을 굉장히 슬픈 모습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오늘은 여러분이 성경을 좀 펴고 보셔야 되는데요.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날개치는 소리의 땅, 이 구스라고 하는, 즉 에티오피아는 이집트하고도 마찬가지로 함께 이용하고 있는 나일강으로 되어 있어요. 나일강이 있는데 그 나일강의 근방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강 건너편에 있는 다른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뭐 누비아라고 하는 조그마한 족속들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 나라들과 에티오피아의 당시 상황이 날개 치는 소리가 요동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날개치다라고 하는 것은 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새들이 막 날개를 치는 게 아니라 날개 있는 벌레들이 있죠. 벌레들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우리 성경에는 그 벌레가 어떤 벌레라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 어떤 학자는 파리, 지파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저희가 가끔씩 인용하고 있는 최유원 교수님이 번역하신 세주문 성경이라고 하는 데서는 귀뚜라미라고 되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메뚜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이사야가 이 에티오피아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막 날개를 치는 벌레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벌레가 많으니까 절대로 여행 가면 안 돼. 그 얘기 가르쳐 주려고 쓴 거 아니에요. 그 나라들의 상황이 막 날개치는 그 벌레들이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소리를 내고 왕왕대고 그런 소리 모습처럼 나라가 격동하고 있는 거예요. 왜 격동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많이 들은 나라 이름 아수르가 또 등장을 해요. 아수르가 저 북쪽에서부터 북동쪽에서부터 이제 세력을 키우면서 남서쪽으로 계속해서 그 확장을 하잖아요. 정복전쟁을 하면서 확장을 해오는데 우리가 이제 알아듣는 것,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을 하고 멸망을 시키고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남쪽 유다를 쑥대밭을 만들면서 예루살렘을 꼭 이렇게 둘러싸서 포위를 하고 있었어요. 지난주도 했던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왕 기억하시죠? 그런데 유다에서 전쟁을 하는 것으로 멈춘 게 아니에요. 아수르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즉 펼쳐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이야기를 하겠지만 애굽과도 전쟁을 하고요. 이디오피아하고도 전쟁을 하고 그 옆 주변에 있는 많은 조그마한 족속들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미리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열국들이, 조그마한 나라들이, 그리고 에티오피아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당황하는 거예요. 날갯짓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를 설명하기를 2절 말씀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는 아수르가 지금 점점 세력을 키워서 온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정파들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상상의 날개를 피는 겁니다. 군대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 우리 싸우면 된다. 그리고 우리 혼자서 안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힘을 모아서 싸우면 된다. 빨리 사절단 보내자. 다른 한편에서는 야, 아수르가 보통이 아닌 것 같다. 우리 싸우면 우리 져. 우리 멸망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빨리 도움을 청하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결론을 내자. 그러면서 양쪽에서 막 서로 잘났다고 온갖 지혜, 온갖 경험을 드러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날개치는 것 같은 거예요. 뭐 이런 소리 그냥 막 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놓고 지금 이사야가 슬프다. 니네들 상황이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초반부에 이 그 구스, 즉 에디오피아와 열국들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갈대배를 빨리 띄워라. 그래서 여기에 갈대배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 갈대배라고 하는 것은 배는 배인데 굉장히 가벼운 배예요. 갈대로 만드는, 파피루스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갈대로 배를 만든다? 사실 우리 조금 생각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주문 성경에서 우리 최유원 교수님이 번역을 잘 해주셨어요. 뭐 우리가 좀 알아듣게 번역을 하셨는데, 왕골. 여러분, 왕골이 뭔지 아시죠? 왕골 조각배. 그래서 왕골로 만든 조각배라고 했는데요. 그 나일강이 말이 강이지 이게 바다 같을 것 아닙니까? 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배를 띄워서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뭐 우리를 도와달라든가 어떻게 하자든가 빨리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가벼운 배를 띄워서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육지로 뛰어가게 하지 않고 오래 걸리니까 배로 강물을 거슬러서 가든 뭐 내려가든 사절단을 보내라라고 하는 그 모습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 그를 너희들이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모습이 마음이 짠한 거예요. 슬픈 모습이에요.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되어진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한 나라도 사신을 보낼 거고 다른 조그마한 나라들도 이 강한 나라에게 사신을 그런 보내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서 이사야의 의도는 일기예보하는 게 아니에요. 일기예보가 뭡니까? 내일은 비가 올 것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뭐 이런 이 정도잖아요. 뭐 우산 챙기세요. 뭐 다음 주부터 한국은 그러니까 오늘부터겠네요. 한국은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것이다. 뭐 40도가 넘게 넘을지도 모른다. 이런 일기 예보를 하는데 마치 이사야가 그렇게 일기 예보하듯이 야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해.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해결 방법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이사야의 변호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 가보세요. 3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체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자 이때 너희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뭐 배 띄우고 뭐 사절단 보내고 너희들이 다 할 거야. 그런데 만약에 높은 산에 시그널이 올라가면 너희들 그거 잘 봐야 된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잘 들어야 된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잘 보고 잘 들어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어쩌면 뭐 여기 주식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식을 하면 만약에 숫자가 어떻게 어떻게 되면 그거 딱 보고 있다가 그게 시그널이라고 생각하고 조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사든지 팔든지 어떻게 하라 뭐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듯이 시그널이 딱 올라가면 봐라. 나팔 소리가 울리면 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지금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야, 시그널 올라가면 그냥 볼 수 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다. 이게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봐라, 들어라예요. 왜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4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이야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셔서 너희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너희들은 봐야 되고 너희들은 반드시 들어야 돼. 경고와 함께 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하는데요. 4절에 참 엉뚱한 이야기가 있어요. 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마치 시 쓰듯이 써놔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는데요. 자, 3절 2절, 3절 이런 데는 아수르가 지금 침공을 해오니까 이데오피아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열국들이 그냥 벌레가 날개치는 것처럼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막 이러고 우왕좌왕하고 뭐 혼란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처소에서 이러고 팔짱 끼고 쳐다보고 계십니다. 세상은 지금 난리법석인데 하나님은 팔짱 끼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처럼? 한여름에 일광, 즉 햇빛이 쪼이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이 내려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만 햇빛이 오나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도 햇빛이 쪼여지죠. 그리고 여기 운무라고 했잖아요. 운무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저 농사는 잘 모릅니다. 나중에 아 목사님 저 오늘 또 거짓말했어요. 뻥치셨어요. 나중에 욕하세요. 지금 욕하지 말고 저 농사 모르니까. 이제 가을에 햇빛을 쫙 받으면 벼 이삭이 무르익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요. 비는 필요 없어요. 홍수가 나면 안 되니까 익어가야 되니까. 그러나 잔잔한 이슬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슬을 내리기 위해서 운무, 구름이 이렇게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을 내리는 구름이 운무입니다. 그래서 그 이슬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슬을 내릴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그 논에만 이슬이 내리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이슬 안 오고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햇빛은, 공기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똑같이 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햇빛이 유다 백성에게도 오지만 앗수르 사람들에게도 와요. 교만 떨고 있는 아수르에게도 오고 에티오피아에게도 오고 열국들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빛을 비추시고 그들에게도 이슬을 내리시고 운물을 주시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확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팔짱 끄고 기다리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 가끔씩 그런 불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정말 예배도 잘 드리고 예수님 잘 믿고 있어요. 그래서 세금 보고할 때도 정직하게 세금 보고하고 있고 종업원들한테도 팁 같은 거 띵겨먹지 않고 일일이 다 잘 나눠주고 있는데 저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 저 사람 사기치고 있고 종업원들 팁도 자기가 다 띵겨먹고 있고 세금도 안 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맨날 잘 되고 있고 나는 맨날 안 되고 있고 하나님 it's not fair 그러고 얘기할 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배가 아파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기다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기다려라예요. 하나님이 팔짱 끼고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다 보세요. 5절 말씀이에요. 정말 무섭게 이야기하십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수르를 지금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오는데 저 사람들 막 전쟁할 때마다 이기고 땅덩어리가 넓어지고 군사력이 세지고 막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쟤네들은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팔짱 끼고 보면서 걔네들한테도 햇빛도 주시고 구름도 주시고 다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쟤네들 꽃이 피기 전에 다 잘라버릴 거야. 그대로 보세요. 5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요.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여러분 꽃이 없으면 열매 맺는다 안 맺는다? 못 맺어요. 저의 무식함을 한번 드러내겠습니다. 제가요 꽃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토마토를 통해서. 하기는 저는 쌀도 나무에서 나는 줄 알았던 사람이니까. 저희 집에 그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뭐 집안에서 부엌에서 씻었던 깨끗한 물, 설거지 물 나오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거, 세제가 많이 안 들어간 거는 밖에 이제 나무한테다 주고 이렇게 뿌렸어요. 거기에 토마토 씨앗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싹이 난 거예요. 거기서 싹이 났는데 몇 알을 벌써 따먹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꽃이 난 자리에 조그마한 포도나무가, 아니, 포도나무랜다. 토마토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꽃이 있는 자리에. 이 만구의 진리를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5절에 그 포도나무에 꽃이 열리기 전에 다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꽃을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기도 전에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연한 가지도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포도 열매가 조금 열기는 열렸는데 그래 달콤하게 농도가 어느 정도 올라와야 익어야 딸 거 아니에요. 따기 전에 다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아수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수르가 지금 공격한다고 그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상황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에디오피아와 열국에는 어찌할 바를 몰라갖고 당황해서 날개짓하면서 왕왕거리고 있고 그냥 급박한 상황, 격동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팔짱 끼고 딱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꽃 꺾어버리시고 가지 잘라버리시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반전이 일어나요. 엄청난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6절 말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굴욕을 시켜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6절 말씀 보세요.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곳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곳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5절과 연결을 하면 연한 가지도 꺾어버리고 가지, 포도나무 가지를 다 꺾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6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독수리들이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가서 자기의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들짐승들은 그걸 가지고 가서 땅에 깔고 겨울에 잠자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꺾으시겠다, 멸망시키시겠다라고 이미 예고를 하셨습니다. 7장부터 예고를 하셨어요. 그 아수르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에디오피아의 상황은 어떤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강대하다 할지라도, 강대국이고 군인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고작해야 날개짓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가 그 원수들을 꺾으셨어요. 꺾으시고 내동댕이 쳤다가 그것을 그 아수르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발판으로 오히려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도 이야기했어요. 그 전주에도 이야기를 했고 히스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을 아수르가 포위를 하고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수르 군사가 무엇이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그리고 이 사내립 왕은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살해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멘 할렐루야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죠. 그 이야기처럼 에디오피아도 열국들도 유다의 하나님이, 유다 백성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원수를 물리치셨대. 아이고 해방이다. 에디오피아 만세, 구스 만세 하듯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7절에 무슨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이 구스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반복하고 있어요. 2절 했던 것 7절에 반복하는데 이게 바로 구스예요. 에디오피아예요. 계속 읽습니다. 그 에디오피아가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다윗이 이 이야기를 벌써 노래를 했어요. 다윗이. 이사야 시대면 다윗은 한참 전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시편 68편 31절에 뭐라고 노래하는가 하면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모습을 보고 에디오피아가 곧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가 무엇을 봤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구원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고 날개를 쳤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것을 보고 손을 높이 들고 경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성경에 밑줄을 그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7절 끝에 부분인데 이 구스가 이 강대국 나라가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되잖아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예물을 가지고 왔다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보냈다 이래도 되는데 그 장소를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은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그냥 여호와께서 계신 곳 그래도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왜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을까요? 모든 왕들, 모든 군왕들, 모든 임금들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주권자라는 거예요. Sovereignty of God, King of all kings, the Lord of all lords. 만군의 그 주, 그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예물을 드린 거예요.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름이 있는 곳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40년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200만 명 정도 됐는데 그 회중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하고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이거를 시청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었죠. 성막을 만들고 그것을 회중들이 있는 200만 명이 있는 곳에 중앙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막이 움직이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움직였고 그 성막이 멈추면 200만 명의 회중들이 백성들이 멈췄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오면, 신약 성경에 오면 제자들이 여호와께서 계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더라 이런 얘기 없어요. 저기 빌립보에 있고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 예루살렘에 가서 만 예배를 드렸다 이런 말 없어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 만군의 여호와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In the beginning, there was a word.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the word was with God.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The word is God.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incarnation,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한다면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했을 때에 시온산에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들 중에 택함을 받은 집사들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성령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광야로 내려가라. 그래서 광야로 내려갑니다. 광야로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한 사람이 마차를 타고 내려옵니다. 마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사람의 손에는 두루마리 성경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경을 사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려오는데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빌립을 만났어요. 빌립이 그 마차에 타서 내가 도와줘도 되겠느냐. 그래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누구를 가르쳐주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넷이에요. 어느 나라 넷입니까? 에티오피아의 넷입니다. 그러므로 이 넷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구들, 인종, 국가, 성별 전혀 상관없이 누구든지 시온산으로 나오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단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입니다. 부처를 믿어도 안 되고 그 어떤 종교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이 에티오피아처럼 열국처럼 당혹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죽는 그런 아픔도 겪고 아파트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억울하게 악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뒤통수를 맞는 정말 황당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무슨 방법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이 벌레들처럼 날개치면서 한번 해결해 보시려고 해보시겠습니까? 아둥바둥 해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하나님,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는 예수 그리스도께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들의 생활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입은 우리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 모든 전체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예물로 드리는 여러분들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멋있고 용기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십자가 구속의 사건으로 구원받은 백성이오니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십자가만을 향하여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위에서 용기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